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26,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지금 주제를 정해놓지 않았지만 어떤 목적을 두고 설교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없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들처럼 우리를 얽어매었던 뭔가를 깨어내가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좁은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신약 구약 66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이 무엇을 향해서 어떤 것을 목적 삼고 기록되었을까? 이것을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율법이란 말은 계명, 말씀, 규례, 율례 이것을 통칭하는 어떤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구절도 있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앞에 문맥상 이 사랑 앞에 사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심지어 로마서 13장 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율법들이 규례가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이러한 계명들이 있는데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랍비 선생님, 계명 가운데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명령이 나옵니까? 규례가 나옵니까?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두 가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방식으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두 계명은 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 이 두 요구 계명을 향하고 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곳에 살고 있지만 뉴질랜드 법체계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제가 익숙한 것은 조국 대한민국의 법체계 또 그 시스템 구성인데요. 여기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규정이나 규범이 엄청 복잡하고 법률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 책을 펴보아야 알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위계가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의 최고법을 우리는 어느 나라 예외 없이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최상위법입니다. 한국 기준하면은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어요. 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해결이 돼요. 수정도 그렇고 시행도 그렇고. 법률 같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의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최고법인 헌법 규정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관련된 조례와 규칙 같은 것을 고치고자 할 때, 새로운 법을 제안할 때 안에 시 의원들이나 부산시장이 제거해서 수정하거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수정되고 헌법이 발의되고 또 이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요, 국민투표라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뭔가 의결 과정을 거쳐야 돼요. 헌법은 최고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시면서 그분의 섭리적인 지혜 가운데 뭔가 최고법에 해당되는 뭔가를 설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말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교도소 행정 규칙과 관련된 어떤 법령이 있겠죠. 교도소 행정과 관련된 죄수가 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수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까? 함부로 취급하고 밥도 안 주고 안 재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상위법인 헌법에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짐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비록 이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형무소에 들어와 있지만 존엄적인 가치, 죄수로서의 뭔가 자유를 제한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엄적인 가치에 대한 것은 이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정의하신 사도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규정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오늘 설교 전에 읽었던 구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 참,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요즘 옷을 전당 잡고 돈 빌려주거나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뭔가 곡물이나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가난해서 담보물로 잡을 것이 그 사람 그 돈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다른 뭐 곡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전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전당 잡힐 정도니까 이 돈 빌리는 사람, 곡식을 빌리는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알겠죠.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의 그러한 컨텍스트 상황입니다. 내가 만일 여기 있는 너, 이 대상은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이 대상은 지금 빌려줄 수 있는 정도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팔레스타인 땅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해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함부로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해가 많이 쨍쨍 비치고요. 밤에는 기온이 아주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일교차가 40도 정도 날 때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그냥 그 겉옷을 담요처럼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이 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적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왜 부르짖어요? 아, 제가 오늘 저녁에 이것밖에 없는데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만 입고 자면 안 돼요.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곡물 빌려준 거 안 갚을 거지? 돈 안 갚을 거지? 라고 하면서 완악하게 그 겉옷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적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아, 하나님 춥습니다. 가난 때문에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자기 겉옷을 오늘 밤 몇 시간 동안도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아니하는 그 주인에 대해서, 돈 빌려준 그 사람에 대해서 10년 가운데 슬픈 마음을 품고, 아, 주님 그 사람 참 가혹합니다. 매정합니다. 이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가혹한 대접을 그 상대방에게 했을까요? 그 상대방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이 동일한 내용을 신명기 24장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이요. 신명기 24장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어떤 의미예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그것이 곡식이든지 돈이든지 구워줍니다. 그런데 전당물, 담보물을 잡고 그래야 빌려준 것에 대해서 회복될 것이니까요. 전당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것 담보 잡겠다. 이건 내가 그 방에 또는 뭐 다른 곳에 창고에 들어가서 이것 담보를 네가 잡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가혹하시다. 하나님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시고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다른 나라 정복하게 하고 무자비하시고 빨리 화내시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실 때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 돈 있지? 그래서 저 사람 빌려러 와서 그랬을 때 갑의 입장에서 그 을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 사람 집에 있는 거 함부로 담보물로 딱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그 을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전당물을 선택해서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담보물로 잡아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12절에는 만약에 그가 진짜 가난하여서 겉옷을 담보 잡았을 때 그 경우에요. 12절이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에서 다루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 여기에서는 돌려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아마 옷을, 겉옷을 부탁하기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미리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많이 줄 건데 이 겉옷을 오늘 저녁에는 가서 입으시고 아침에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배려를 주님께서 기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 선한 행실을 감찰하시고 영혼 가운데서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돈을 빌릴 정도, 그래서 저당 잡을 것이 그들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만 챙기시는 주님이신가? 아니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어떤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계신 분이신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전당물을 잡고 돈을 빌려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전당물 담보물 없이 그냥 빌려줘라, 이거 서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아예 그냥 돈을 퍼줘라. 저 가난한 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냥 평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라. 공산주의 개념을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각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그것을 존중하시면서 꾸어가는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네가 존중하는 가운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을 배려할 때 한 인격으로서 배려하면서 챙겨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 무엇을 보고 존재 가치를 알 수 있을까? 물론 이 존재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를 보는 나의 시각과 남의 집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너게 만약에 7살 난 아들이 있는데 납치당했어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50만 불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마 정신없이 24시간 동안 50만 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아이니까, 내가 아끼는 아이니까. 그런데 이웃집에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납치당했는데 희한하게 그 부모에게 전화를 안 하고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가 24시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텐데 500불을 보내라고 해요. 그때 저는 갈등합니다. 500불을 내가 만들어서 보내야 될까? 사람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각 개인을 보시는 존재 가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존재 가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첫 직장을 어떤 항공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총괄과에서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수화물과 Lost and Found, 그러니까 국제 여행하다가 승객들이 짐을 분실하거나 파손되거나 하면은 그 짐을 찾아주고 또 파손된 거 변상해주고 하는 그 부서에서 한동안 일했더랬습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이 국제 규약에 의해서 이 보상하는 그런 체계가 있었더랬어요. 도착하지 않는 수화물, 그래서 미싱된 그 수화물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 근무할 때는요, 키로당 20불을 지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제 여행 가방이 분실되어 가지고 이렇게 찾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끝내 3주 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 승객에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10kg 안에 든 개인 물품, 그것을 돈으로 보상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 뭐 부모의 유품이 들어있는 때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몇 년 동안 썼던 그 일기장, 몇백 페이지 되는 것, 그거는 무게는 얼마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kg당 20불로 쳐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 보고서를 준비해 왔고, 그 안에 지금 당장 미팅을 해야 될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미팅 망쳤어요. 수천만 불, 수만 불의 그 손해가 났어요. 근데 그 1kg당 20불로 쳐준다? 제가 보상을 해주면서도 화내는 승객 앞에서 이거 참 내가 생각해도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자, 사람이 가지는 그 가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내 아이는 내 자식이니까 소중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는 존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시각으로 볼 때 아마도 우리가 보는 것보다 좀 더 존재 가치가 있을 거야라고 짐작하는 거 하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지 않을까라는 어떤 짐작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리고 이것에 성공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최고 헌법을 너는 지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 성경적인 진실을 통해서 사람의 존귀와 가치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인가 하면 창세기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아, 이게 뭐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다. 사람을 위해서 그 존귀와 가치가 지금 상식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존자이신 그분께서 영혼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그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하신 존재, 영혼을 같이 하고 싶고 유업을 이을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섭리하셨다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존엄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뛰어넘는 것이구나. 나는 한국 규약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아니면 분실된 그 성격의 그 짐, 키로당 20불로 쳐 주자라고 했는데 그 개인에게는 지금 사라진 그 가방 10kg짜리는 200불, 택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0만 불 줘도 내 가방 찾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이 사람 사랑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인데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곳곳에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범위를 말해줘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험 범위이고 이번에는 주관식은 없고 그냥 사지 쓴다 객관식으로만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임선생님이 한 그 말을 우리는 존중해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만 공부해요. 존중한단 말이에요. 왜? 그대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 계명이다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최고 헌법이다, 성경 전체 요구가 이것을 향해 있으면 이것을 지키면 다 지킨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언급이 담임 선생님이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정보보다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서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회당장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이고 어쩌었을까, 이렇게 반복된 실수를, 주님 앞에 어리석은 이런 행동들 하면서 우리가 혀를 껄껄 찰 때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죠. 왜 사람 사랑이 안 될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는데 제가 살기에, 메신저로서 이 말씀을 살기에 아주 힘든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이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는 힘들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메신저로서 이 메시지 전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함께 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모습에서도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용할 디모데후서 2장에도 제 모습이 보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잘, 그러니까 안타율이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배를 타고 너무 많이 실패한 동지로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3장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 규정은 아주 중요했더랬습니다.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패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여동생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18해 같으면 2002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예요. 2002년 여러분들 어디 계셨어요? 월드컵 축구 있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해요. 18년 동안 그 고통을 우리 누이 중에 누군가가 당하고 있었다면. 자, 근데 주님께서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처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는 이 여인에게 언제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런데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이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시각에, 여인의 심정에,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친척, 부모, 형제들에게는 우리 누님이, 우리 딸이, 내 아내가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이 있어요. 왜? 가족들의 눈에는, 배우자의 눈에는, 부모의 눈에는 이 사람이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당장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고통이 안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18년이 아니라 그냥 10개월 정도의 이러한 고통이 있어도 그냥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이가 이래 아픈데, 이게 막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데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형상에 있는 나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존귀함과 가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회당장의 말을 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직접 꾸짖지는 못하세요. 보십시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무리에게. 그러니까 병 고치러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시더라라고 그 안 그 필요가 있는, 치유의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분내,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냈을까? 이 여인이 자기 여동생이나 아내나 어머니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15절에 첫 단어가 외식하는 자들아예요. 어떤 말입니까? 위선 자들아. 위선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배우가 연극할 때 쓰는 그 마스크를 여기 헬라어의 위선이에요. 그 연극의 배우가 어떤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그 가면을 쓰고, 아니면은 그 안 좋은 악한 어떤 영의 역할이면은 그 악한 영의 마스크를 쓸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쓰는 마스크를 위선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은 외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회당장을 향해서, 회당장과 동조하는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 자들아. 왜 이것을 꾸짖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이중잣대를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이 여인의 이제까지 살아온 황폐화된 삶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가혹하게 대하는 반면에 이 얼굴로 이 기준으로 대하는 반면에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관대한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5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지금 여기 여인 안식일이라고 아무 일을 행하지 말고 지금 치유하는 거 불법이라고? 너희는 집에 너희 소유의 나귀들 너희 소유의 소들 물 안 먹였네? 저 소들 짐승들 지금 오늘 물 안 먹고 갈증이 나서 큰일 나겠는데 라고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챙기지 늦으시니까 근데 이 여인은 당신하고 상관없지? 너희들하고 상관없지? 그러니까 다른 날 와서 치유받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뵙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저는 이런 구절에 주목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책망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요구 규정이, 규정이나 말씀이 있으면은 주목하는 게 당연하겠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그런데 25절 구절이 저와 같은 사람을 많이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행태로든 리더십에 있을 거예요. 어떤 행태로든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팀의 리더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떤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셀그룹의 리더일 수도 있고 어떤 행태로든 누군가의 지휘자, 리더십 위치에 있을 때 그 리더십에 반대하여 거역하는 자세를 취하는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보았나요? 어떤 눈으로 보아지던가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보이던가요? 저는 이 25절이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뒤에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이 여전히 인격이고 마귀의 올무에서 사로잡혀서 미혹되어서 지금 잘못된 거역행위를 하고 있는 뭔가 붙잡힌 상태에서 그러나 인간적인 나의 시각에는 거역을 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는 가치 없는 때로는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인간도 아닌 달이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존귀함과 나와 대책관계,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해서 내가 마음이 엄청나게 사나웠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이 거역한다는 이 수준은요 아주 미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큰 것까지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아세요. 그랬을 때 주님의 최고 헌법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이 인격으로 보일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선하신 손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를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가. 이 부분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서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의그르신 관계에서 의그르신 상태로 그 사람을 버린 상태 가운데 다른 시도를 하고 또 이렇게 버리시면 버리고 다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 설정이 자꾸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떤 언약 체결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 FTA든지 아니면 외교 통상 조약 체결이든지 간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 법령이나 규정집이 사실은 그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알아야 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두껍죠?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 성경이 담고 있어요. 새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구약, Old Covenant, 옛날에 체결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신약 New Covenant, 최근에 체결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66권을 다섯 파트로 나누어서 매일 그것을 섭취하는 방식의 성경 읽기를 한번 시도해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옛날에 선교사역 할 때 한때 어디인가 꽂힌 적이 있어요. 질병 치유하고 귀신 축사하는데,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데 이게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사와보고 그때 제 성경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능력 대결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줄 다 쳤어요. 그렇게 한 몇 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어떤 강조점이나 사역하면서 또 다른 눈을 열어서 주께서 인도하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그것이 있어요. 성경을 다섯 개의 그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때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읽어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읽어나가면서 연습하는 거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나라에는 규범이 있습니다. 제하위 규범인 규칙, 조례, 명령, 법률, 가장 상위 그 법령,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있듯이요. 이 헌법,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분의 지혜 가운데 제정해 놓으신 최고법, 이 헌법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 사람 성공이에요. 쉽지 않지만 성공이에요. 올림픽 규정에는 분명하게 메달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동메달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은메달 하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이 은메달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를 능가하지 못하는 그 법이에요. 올림픽 규정이에요. 아니 목사님 은메달 200개가 있어도 금메달 하나가 못 이긴다고요. 예, 올림픽 규정이에요. 이것을 초월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법이고 사람들이 협약해서 동의해서 만들어진 규약이지만 그것을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거 최고 헌법이다. 내가 승리했다. 나의 지혜 가운데서 만약에 이곳에 성공하면 나는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이 어떤 종목이든지 따는 것이 쉽지 않듯이 이 최고 헌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최고 헌법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승리할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주간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인격처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각을 본능대로 습관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재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묻는 거룩한 행위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성의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성령님의 간섭이 있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간섭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쉽지 않는 도전이겠지만 주님 이 거룩한 도전을 넉넉히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미움을 미움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사랑으로, 주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